살아가면서 제일 짜증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거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동기나 마음의 의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좋게 말하면 기분 좋아요. 그런데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고. 그런데 누군가가 자꾸만 그렇게 나는 보이는데 네 말을 보니까 그런데 아 나는 그것만 말했는데 왜? 라고 이제 하는 순간 짜증이 스멀스멀 기어오릅니다. 많이 경험하죠? 부부 사이에. 네. 아, 이게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어떻게 그 밑에 한 두 단계까지 내려가서 마음의 뿌리까지를 들춰내기 시작하면 나 그런 생각이 없이 그냥 말했는데 우리 자녀들도 되게 그럴 때가 많죠. 나는 이런 것들 가지고 말했는데 부모님은 부모님 입장에서 말할 때 저희 집에서도 매일 벌어집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했는데 저는 또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면 막 온몸을 비틀면 내가 말했는데 나는 그게 아닌데 뭐 이러면 하루가 늘 매일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기독교 신앙은 성경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들춰내고 그것을 조직적으로 다루어서 신학이든 교리든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신앙하는가에 대해서 체계를 잡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66권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하는지.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종교개혁을 진행하고 완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프랑스 출신의 종교개혁가 장 칼뱅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는데 그 책을 무려 26년 이상 계속 초판부터 완성본까지 다듬어 나갈 때 최종판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제일 첫 내용 6장까지의 긴 내용을 66권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때 경건하다 저 사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렇는데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그것은 건강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다방면에서 다양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5,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중요한 성품을 이와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자다. 등등의 믿음을 표현할 때 그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 안에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가르쳐요. 오늘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 이 본문의 내용은 유대라고 하는 그 사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이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의 주제가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 내용을 쭉 풀어가다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기독교 신앙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내용 그게 뭐냐? 죄 용서받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 그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한 단어와 이 주제들을 오늘 보면 다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했지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인간의 부패한 본성과 그 부패한 죄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지 그 죄 용서받는 가운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이 믿음이라는 것과 그러므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이 너무 그 놀랍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2020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올 첫해 첫 주일을 맞아 이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다시 2020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열렸고 함께 올해를 계속 살아가게 될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넉넉히 거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인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어 넉넉하게 경건을 이루어가는 참 거룩하고 신령한 삶이기를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배경을 가만히 보면 앞의 내용과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2장 13절부터 25절 앞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고유 명절인 유월절을 맞아 이 유월절이 오늘날 양력으로 바꾸면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포함됩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이 절기가 달을 기준으로 대부분 날짜를 정리하는 음력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딱 부러지게 몇 월 며칠이라고 오늘 말할 수 없는 것은 역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쓰는 것은 우리는 태양의 주기를 가지고 만든 양력을 쓰고요. 그 다음 달을 주기로 만들었던 음력과 시차, 나이 차이가, 이게 날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벌어집니다. 6월절, 음력을 기준으로 달의 변화를 통해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오늘 3월 중순에서 4월 중순 사이가 6월절이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따라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 가봤더니 이미 종교적인 권력과 돈벌이의 현장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린 성전에서 예수님이 소동, 난동을 피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동과 난동을 피웠던 주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기 위해 온 살아있는 참된 성전이라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것을 드러내는 행위로서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신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 유월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 다양한 기적, 표적을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이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왔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과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와, 그래서 예수님을 표적을 보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칭찬하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거나 그들의 칭찬을 빌미 삼아 내가 맞다 라고 스스로 어깨에 힘을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표정만 보고 그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며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 얼마나 간사한지 인간이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깊이인지를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증언이나 지지나 칭찬에 예수님이 그렇게 목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2장과 3장 1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우리 성경의 개역 성경이나 쉬운 성경은 첫 단어를 번역을 전부 다 빠뜨리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대. 이게 그리스 말입니다. 대라고 되어 있는 두 가지 이 문자를 대라고 있는데요. 이걸 굳이 우리말로 바꾸면 두 가지 뜻이 문맥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뜻이 동시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대라고 하는 단어가. 그게 뭐냐? 영어로 and, 그리고로도 번역될 수 있고요. 하나는 but, 그러나로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리고는 같은 내용이 연결될 때 그리고라고 하고 앞에 내용하고 전혀 내용이 반대로 바뀌어질 때 우리는 그러나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 말에는 이 대라고 하는 단어가 희한하게도 두 가지 뜻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리고 어떨 때는 그러나로 번역해야 되고 심지어는 문맥에 따라 그리고로 번역해도 되고 그러나로 번역해도 될 만한 상황일 때 대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은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로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런 내용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은 지난 2장 끝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정만 보고 예수님을 믿고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거나 그리고로 번역하면 예수님이 일으켰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이 대를 그러나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기적만 보고 우와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다 막 그냥 예수님 주변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막 모여들지는데 그러나 그들과는 달리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고 싶고 그냥 그 드러난 표적뿐만 아니라 이분이 진짜 어떤 분인지를 찬찬히 알고 싶어서 라고 해석하려고 할 때는 그러나로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시작하는 대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2장과 3장 사이 오늘 사건을 이어주면서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풍성한 느낌을 줍니다. 어쨌든 2장 끝부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표적들과 예수님이 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는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또 다르게 규정하기 때문에 이 참된 믿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믿었던 유대 많은 사람들 그 사이에 오늘 3장에 들어있는 이 인물은 참된 믿음의 본질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밝힙니다. 물론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성경에는 이 사람 한 사람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 유대 사회의 여러 책들을 보면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또 다른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흔한 이름 중에 또 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는 이 사람에 대한 관련된 정보가 몇 가지 나오는데요. 1절에 계속 보니까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다. 바리새인은 종교 당파를 말합니다. 어떤 종교적인 공동체, 신학적인 공동체 속해 있는가? 교파와 관련되는 이름이 바리새인이고요. 그 다음 사회적인 지명들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을 1절에 보니까 유대 공의회 중에 의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쉬운 성경을 번역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를 놓고 보면 알콘, 그냥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유대 사회에 사회적으로 볼 때 공식적으로 임명한 누구나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만한 유대인들이 그 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만한 지도자 중에 한 명, 분명한 지도자 중에 한 명으로 오늘 본문을 표기합니다. 사절을 보면요.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가 대화를 주고받는데 이럽니다. 나이가 이미 많이 든 어른인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 말을 분석해보면 나이 연령을 추측해 볼 때 어린 사람이 아니라 비교적 나이가 훅 들었던 연령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겠다. 어른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10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누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고개를 끄덕하고 존경할 만한 신앙적 지도자 중에 또 한 명이겠구나 이런 기타 등등의 정보를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그는 평범한 민중, 평범한 백성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당파, 신앙의 어떤 이런 집단들은 최고의 백성들에게 인지도와 신뢰를 가지고 있던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 그룹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최근 수백 년 동안 보존하고 해석을 하고 백성들에게 찾아다니면서 가르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목사님 그룹에 해당될 만큼 성경을 차근차근 백성들 사이에서 가르치고 그들의 삶을,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던 성경교사들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세례요한의 사역이나 예수님과 계속 대척점을 이루면서 세례요한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과 시시비비 자꾸만 싸우면서 싫어하는 어떤 장면들이 사도행전 여러가지 또 마태복음 이런 내용들을 복음서를 보면 신약성경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싸우는 그룹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물론 그 중에 일부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일어났던 바울이 자기를 가리켜서 내가 원래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이후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변화가 일어나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 다음 이 니고데모에게 붙였던 또 하나의 명칭인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로마 제국의 비호 속에 식민지 사회였던 이 유대 사회의 중요한 종교적인, 사회적인 또는 법치적인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유대 사회를 통치해 나가던 최고 의결기구의 이름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데 그 산헤드린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공의회라고 해요. 그래서 쉬운 성경은 이 지도자란 말을 그냥 공의회로 쉽게 번역을 해서 공의회 의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 지도자라는 명칭이 그 공의회를 가리킬 가능성이 대부분의 아주 분명한 어떤 그런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그 회원들이 공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 회원들은 제사장들, 그 다음 서기관.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 전부 바리새인은 아니지만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의 주요 마을들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이 공의에 포함되어서 대략 70여 명으로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하고 그렇게 일을 처리해 나가는 기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그가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이 길을 비켜주고 고개를 이렇게 숙일 만큼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게다가 10절에 예수님이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할 때 이 선생 앞에 우리말에도 살짝 빠져있는데 정관사가 붙어있어요. 이 정관사가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에서 선생이 되기 위해서는 공식적으로 졸업해야 될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공부를 진행해야 될 교육과정을 수료해서 정식으로 네가 배우지 않았는데 정식으로 배운 자가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7장 15절 요한복음 뒤에 가면 이 사람이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잘 가르치냐?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었단 말은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이 모두가 고개를 끄덕끄덕할 만한 신학 공부, 성경에 대한 배움의 과정을 수료한 자에게 붙여주는 호칭이거나 아니면 앞서 이야기했던 공의회를 가리키는 정관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쨌든 니고데모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유대사회 전체를 대표해도 아깝지 않은 충분할 만한 능력이 있고 지위가 높으며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앙에 대해서도 정말 똑똑하고 누군가에게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니고데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오늘 보면 2절에 보니까 언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은 1번 새벽, 2번 아침, 3번 오후, 4번 밤. 오늘 2절 성경에 보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요. 이거 되게 큐티하시는 분들이 이런저런 묵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 그냥 예수님이 찾아 질문하는 게 좀 부끄럽고 남들 보기에 창피할 수 있으니까 몰래 밤에 찾아왔겠지라고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2000년 동안 오늘 보면 2절에 밤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하는 교회가 2000년 동안 해석을 해왔던 주류적 해석에는 그와 같이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내용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 정리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2장 끝부분에서 잘 성경의 문맥을 가지고 해석해보세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순례객들이 올라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보이거나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낮 동안에는 예수님 앞에 항상 사람들이 버글버글버글해요.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과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서 한마디 슬피 던져놓고 그냥 지나갈 만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없는 시간에 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좀 하려면 토론을 좀 하려면 사람들이 좀 없는 한가한 시간을 골라야 되겠지요. 그게 언제겠어요? 밤이겠지요. 그러니까 성경의 문맥 안에서 흐름으로 놓고 보면 어떻게 상식적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좀 없는 한간 시간을 골라 찾아왔겠다. 이게 기본적인 해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르쳐주는 의미를 부여하면 크게 착오 없이 해석이 가능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밤이라고 하는 시간대가 이렇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줄 수밖에 없을 만큼 그들이 영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있는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타락을 상징하는 시간대로 밤을 많이 보여줍니다. 오늘 요한복음 안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최소한 8번 이상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상징적으로 해석해 보면 니고데모가 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할 때 니고데모 본인이나 그가 유대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유대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구원의 역사를 제대로 특별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사회고 시대다라는 사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찾아와 예수님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대화를 펼쳐나가는 걸로 볼 때 니고데모에게도 그는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통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냥 꿈이 아니라 주어진 객관적인 그 직분만을 그냥 월급 받고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 구약이 구약 역사에서 유다가 망해버리고 수백 년 동안 전 세계에 포로로 흩어 살면서 그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찾아오고 임하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장에 예수님께서 할례를 진행하고 그 다음 정결의 길에 33일이 지난 이후 그의 부모가 정결 예식을 진행하러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누가복음 1장 시몬이라는 사람이 안나라는 사람이 평생 동안 구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의 경건한 중심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했던 것처럼 니고데모도 적어도 이렇게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 피곤을 무릅쓰고 잠들었을 그 시간에 시간을 깨워 예수님께 찾아와 그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주고받는다고 말한 것은 적어도 니고데모에게 경건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전부겠죠. 그가 예수님과 오늘 계속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에요. 역시 그는 표적 신앙을 가졌던 2장 말미에 백성들과 자기가 포함되었을 유대사회의 지도자 계층을 대표하듯이 나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일으켰다 합니다. 그게 니고데모는 자기가 선생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극진하게 예를 다 갖추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셔야만 할 수 있는 이 기적들인데 분명히 그에게는 이런 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구약에는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출애굽기 3장의 모세에게 여호수아 1장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예레미야 1장에서는 예레미야 등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웠던 지도자나 선지자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똑같은 단어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또 붙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당신에게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그에게는 구약 성경과 함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경건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서 당신이 이렇게 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시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로 온 선생인 줄 내가 압니다 라고 고백을 탁 던졌는데 예수님이 대답을 3절과 5절에 보니까 맞다라든지 어떻게 알았느냐든지 뭘 이렇게 해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이 과정이 쑥 건너뛰어서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5절에서 하나 더 나갑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곧바로 니고데모가 왜 찾아와 저런 말을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그 가슴의 궁금증들 이 니고데모가 무엇 때문에 이 밤에 찾아와 예수님께 질문하고자 하는지 가장 궁금한 그 마음의 본질을 딱 깨뜨려 본 거예요. 뭐냐?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을까요? 언제 하늘 나라가 임하는지 어떻게 해야 그 하늘 나라가 완벽하게 들어갈 수 있는지 당신이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러 온 자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아니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안내해주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러 온 인물이 맞습니까?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반전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정중하게 니고데모에게 대답한 거예요. 피곤하니까 낮에 수많은 사람들을 접대하고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피곤에 절어가지고 야 빨리 끝내고 빨리 가라 대충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밤을 깨우면서 몰려오는 피곤함을 극도의 이 피곤함을 물리치면서 최선을 다해 니고데모에게 대답을 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오늘 3절 5절 그리고 뒤후에 이어진 오늘 본문에서 세 번 동안 예수님이 반복해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이게 뭐냐?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정중하게 성실하게 온 마음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에게 지금 대답하면서 아멘 아멘 3절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이러십니다. 그랬더니 이 니고데모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말하는 확신 있게 표현하는 것은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놀라지 마라. 이 말이 뭐죠? 니고데모가 깜짝 놀랐다는 뜻입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정신을 잃을 만큼 대화를 펼쳐나갈 만큼 대화의 이 논지와 주제를 놓칠 만큼 지금 니고데모 머릿속에 하얘져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끼리 말로 멘붕이 온 거죠. 하얘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를 제가 왜 앞부분에 장시간 자세하게 설명했느냐면 지도자예요. 선생이고요. 유대사회의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고 박사 중에 한 명이란 말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한 내용을 물으러 대화를 주고받는데 갑자기 충격을 받고 보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게 4절입니다. 아니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이 말이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응애하고 또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어른들이 안 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유치부 아이들과 초등학교 한 1, 2, 3학년 정도 아이들에게 애가 어떻게 태어날까 물어보면 부모들이 되게 어떻게 말합니까? 차트를 보여주면 아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는 남자가 있고 아빠 뱃속에는 정자가 있고 이런 설명 안 합니다. 잘 뭐라고 말하죠? 때가 되면 알게 돼. 응애하고 애가 태어날 수 있어. 사랑하면 돼. 그럼 손잡고 사랑하면 애가 태어나? 애들이 주로 그래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런 대답을 응이라고 대답하지 뭐. 근데 14세가 되고 15세가 되면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설명 안 해도 벌써 다 섭렵을 해가지고 이미 실습을 먼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되면 지적인 수준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알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이 말을 듣는 순간 유대 사회의 최고의 지성인이고 구약 성경도 알 만큼 충분히 알고 있는 니고데모가 반응하는 게 아니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그가 할 수 없는 일반적인 그의 컨디션 보통 그의 지적인 수준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될 말을 던지고 말았어요. 이게 뭐냐? 충격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머리가 하얘지고 나니까 얼떨결에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내가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다고?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상당한 지적인 충격과 혼란을 지금 겪으면서 사실 그의 반응이에요. 여기에 제가 오늘 본문을 풀어가는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니 유대의 박사가 구약 성경을 알만한 이 사람이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이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 질문입니다. 이게 뭐냐? 지금 우리가 1절 정부에 하면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고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이 유대 백성들에게 보통 하나님 나라에 관련돼 가지고 뭐라 가르쳤는가를 알면 답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가다 보면 이런 표현 혹시 기억나세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말 기억나십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의 율법에 의하면 율법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율법이라는 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친 게 아니라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을 구약이 끝나고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신약성이 시작될 때까지 기간이 400년이라고요. 400년 동안 전 세계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서 온 세계에 퍼져가는 사람들이 그때서야 나라가 망원하는데 정신 차려서 성인 남자가 10명 정도가 모여서는 조그마한 마을이 만들어지면 건물을 하나 짓습니다. 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 망했다는 것 때문에 회당을 짓고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토요일마다 모여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예배드리기 시작하고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외국에 사는 포로들이니까 이제 교포가 됐으니까 이스라엘 말을 잊어버렸어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를 잊어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전 250년경에 세계의 공용어였던 그리스 말로 구약 성경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됐어요. 구약 성경이 70명의 학자가 번역했다고 해서 70인 성경이에요. 이것이 회당마다 빛이 되는데 통으로 빛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비싸니까. 쪽복음처럼 어떤 회당에는 신명기가, 어떤 회당에는 이사야가, 그리고 한 번씩 돌려 읽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성경을 읽어서 토막을 읽고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사이에 해설 중에 참고서처럼 해설을 붙이는데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느냐? 성경을 베껴서 기록했다라고 해서 서기관. 그 다음 성경을 해설하는 그 집단들에게 교육을 받고 성경을 해설하는 사람들, 당파, 종파, 그들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읽고 율법을 그대로 해석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쉽게 이해하라고 예화를 붙여주는 겁니다. 예화를 붙여주고 설명을 붙이고 이렇게 예화와 설명이 붙은 율법 참고책, 따라합시다. 장로들의 유전, 그걸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 그들은 그것을 전해 내려오는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율법의 대표적인 책이, 한번 따라 하실래요? 어려운 말입니다. 미쉬나. 미쉬나라고 하는 이 책이 1세기 당시에 유대 회당에서 가르쳐지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장로들의 유전의 대표적인 자료 중에 미쉬나가 있어요. 그 미쉬나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산헤드린 19장 내용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명백하게 돈을 떼먹고 도둑질했거나 사기를 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을 죽였거나 명백한 율법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평범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가 오면 전부 다가 죽었던 사람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산채로 곧바로 하늘나라로 들어간다. 우리가 유대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명백한 율법의 죄를 짓지만 않고 있으면, 견디기만 하면 곧바로 천국 들어간다 라고 미시나 산헤드린 편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고 지도자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 이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해 오는 줄 몰라. 우리가 가르치는 그 유전에 마지막 날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 마지막 때입니까? 당신이 그 마지막을 알리러 온 자입니까? 아마 이런 식의 질문을 하려고 왔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누구든지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아니 산헤드린에는 없거든. 미시나에는 없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의 학자로서 충격을, 아니 우리가 그동안 가르쳐왔던 내용과 너무 다른 내용이니까 버벅거리면서 다시 태어난단 말을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야? 라는 실수를 금치 못할 만한 반응이 툭 튀어나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질에서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내가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좀 말하니, 설명을 하나 더 붙입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설명이 조금 자세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 표현 중에 사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다시 거듭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뜻도 있느냐?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위로부터란 뜻도 있고요. 누가복음 1장 3절에서 이 단어는 어떻게 썼느냐? 내가 처음부터 근원부터 자세히 조사했다. 근원부터, 본질부터, 제일 처음부터 라고 하는 뜻도 다시라고 하는 이 그리스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쓰셨던 아노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만 해석 받아들였느냐?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것으로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런 다양하고 복합적인 뜻을 다 적용해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 아래에 있는 타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부터 바뀌지 않으면, 죄 있는 모습 때문에 우리는 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물과 성령으로, 우리 인간됨의 본질 자체가 통째로 근원부터 바뀌지 않으면, 그런데 이 근원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우리를 통째로 바꿔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물과 성령에 대해서 역시 많은 분들 오해를 많이 하죠. 물론 물 세례고 성령은 성령의 감동이고 대개 이렇게 세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 거 아닐까? 물과 성령을 따로따로 설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문법 자체가 물과 성령이 X라고 하는 전치사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몸으로 붙으란 뜻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는 엔드에 해당하는 카이라고 하는 그리스 접속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이럴 경우에는 앞에 나오는 단어가 뒤의 것을 안내하는 상징을 뜻합니다. 그럼 물과 성령 이거는 성령을 상징하는 물, 물로 상징되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 따로따로 두 개가 아니고 결국 뭐예요? 하나란 뜻이에요. 핵심이 뭐냐? 본 뜻이 뒤에 나와요. 성령이에요. 이 내용은 앞서 구약 성경을 보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정화적 기능을 말할 때 이사야 44장이라든지 그 다음 요엘서 2장 28절이라든지 구약에서 이미 성령을 물로 빗댄 표현들이 여러 번 나왔어요. 게다가 세례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에 내가 물술에 주는 이유는 내 뒤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상징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물과 세례는 두 개의 별개의 상황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말할 때 인간이 기여하고 내가 내 모습에서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니고데모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르쳤던 내용들을 한다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천국 간대요. 가문이 유대인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다 천국 간대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민의식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혈통적 조건 하나 때문에 민족적인 조건 그 하나만 가지고 우리의 천국 당한다. 그럼 조건이 인간적인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한 가지. 그러나 예수님은 뭐냐? 아니,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든지 당군의 후손이든지 간에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인간이 확 새롭게 태어나지 않아야 하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이어지는 6절과 7절에서 사람의 육체가 몸이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나잖아요. 부모에 의해 태어나듯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성령에 의해서만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겠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처럼 하나님 나라는 유대인들에게만 열려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전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 우리의 죄가 너무 질기가 본질적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갈아엎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결코 열려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구원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신령한 역사라는 사실은 앞서 1장 13절부터 말했지요. 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이게 1장 13절에서 설명했던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라는 말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를 한 번 더 예수님께서 강조하기 위해 8절에서는 성령을 뭘로 비유하시죠? 바람으로 비유합니다. 바람이 분다는 사실은 분명하나 바람의 시작이 어디다? 바람의 끝이 어디다? 라고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머리로는 성령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긴 해요. 성령의 시작에 성령 사역의 시작이나 성령의 끝이나 어떨 때 성령의 사역을 시작하는지 다 알 수가 없다. 이거는 성령이 그만큼 주권적으로 사역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바람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리스 말로 성령을 푸뉴마라고 씁니다. 바람도 푸뉴마예요. 우리의 입김도 푸뉴마고 불어내는 것도 푸뉴마예요. 그렇게 푸뉴마라는 단어가 딱 뜨면 문맥을 가지고 그냥 하늘을 이게 쉬 나뭇가지를 지나가는 바람인지 성령인지 우리에서 입김을 뽑아내는 호흡인지 이건 그리스 말 히브리어도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한 단어를 가지고 다양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문맥 안에서 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푸뉴마가 두 번 나옵니다. 푸뉴마처럼 푸뉴마에 의해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를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 바람을 말하는구나.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성령도 푸뉴마니까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에 의해서만 우리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럼 숙제가 하나 남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현재까지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열려지는 은혜라. 왜? 인간이 부패한 본성이 너무 즐기고 너무 고집스럽고 세기 때문에 그렇다. 이 한 가지 이유가 8절까지 설명해. 이제 9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는 여전히 당대의 바리새인이나 유대 사회가 견고하게 붙들고 있고 믿고 있던 종교적 지식에 갇혀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 위로부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름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 또 질문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 10절,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선생이 이 정도의 실력이라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유대 사회 전체가 영적인 깜깜이란 뜻이겠죠. 그런 의미를 대표해서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안타까워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인간의 본성을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본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마음이란 단어가 나오거나 영혼이란 단어가 나오면 인간의 전인격 전체를 상징하는 인간 본성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레위기 26장, 신명기 10장, 30장,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9장 성경에 이런 표현 기억나세요? 인간의 마음이 태어날 때부터 부패해서 이런 표현 기억나죠? 인간의 마음을 믿을 수가 없고 이때 이 마음은 그의 몸은 믿을 수 있는데 마음만 믿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전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다움의 본성 전체를 가리킬 때 구약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너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뭐라고 말하느냐, 너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 육신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새로워져야 되고 너의 마음의 본성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심지어 예레미야 31장의 새 언약을 말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두겠다. 우리의 본성이 변화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언약 체계를 새 언약으로 말해요. 어떻게? 에스겔 37장, 에스겔 36장 26절. 하나님의 영, 내 영을 너의 마음에 새겨주어서,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어서.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새로워지고 갈아엎어지는 이런 일들이 이미 요엘서 2장 23절,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 설명합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골짜기에 대언을 하고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라 그러니까 뼈마디가 연결되고 살이 붙고 호흡이 들어가면서 그들이 살아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고 다시 살아나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에 너무 많아요. 어떻게 구약의 박사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내용들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4장 23절 우리가 많이 되뇌죠. 생명의 근원이 1번 코, 2번 마음 어디에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 구약 성경에 마음을 지키라 말할까요? 우리 인간의 전인격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우리의 종교의 자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신앙하는 전인격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은 공통적으로 마음이란 단어를 쓴다고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마음이 전체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 전체가 설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새로워진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결과를 하나, 결론적으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니고데모가 왜 모르죠? 구약이 그렇게 많은데 결국 성경을 읽긴 읽어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지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성경이 이해하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을 많이 읽으면 뭐해요?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객관적인 자료임이 분명한데 바르게 읽고 제대로 깨달을 때 그것이 구원과 경건에 대해서 왜곡된 기초를 형성하지 않는 길입니다. 니고데모는 성경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수백 년 동안 그들의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책을 만들고 구약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다 알았어요. 결국 그들은 잘못 해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부딪힙니다. 식사할 때 손 씻고 정기를 씻고 손 씻고 밥 먹어야 된다고 우리는 가르치는 성경에 그런 것이 있냐?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냐?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 눈에 보이는 어떤 제도를 과도하게 그냥 강조하면서 그 성경이 가르치는 본질을 놓쳐버린 채,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바르게 그 의미를 추적하는 노력이 없이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으나 그 알고 있는 것에 고집해버려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규정을 해서 판단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거나 구약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냥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몸에 길들여져 있는 그 익숙한 경험과 익숙한 정서에 익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바라보지 못하는 자, 이게 유대 사회의 지금 신앙과 그 의미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늘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절에 다시 아멘 아멘 너무 정중하고도 엄격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본 것을 증언한다. 그런데 너희는 니고데모와 니고데모를 대표하는 유대사회 전체는 우리가 가르치는 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책망하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과 체계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표현한 단어 중에 좀 특이한 게 없어요? 내가 나는 안 것을 말하고 나는 확실히 본 것을 말하는데라고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복수 형태로 말합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는 본 것을 말한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복수로 말했을까요? 우리 그냥 대충 이런 말 들으면 창세기 1장에 나와서 3일차 하나님인가? 라고 금방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표현 역시 구약성경 읽어보면 이사야가 5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사야가 내가 양 같아서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라디아서 1장 8절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편지를 썼는데 우리는 이라고 표현을 써요. 요한일서 1장 사도 요한이 글을 쓰는데 우리는 우리의 교제에 너희를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 계시를 전달하는 자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잠정적인 성도들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예수님이 우리라고 말을 할 때 이거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파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를 전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사사로운 의견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신구약 성령이 가르치는 그 맥락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교훈을 전달한다는 입장에서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어서 12, 13절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나 오늘 문맥 안에서 보세요. 내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그 다음 14절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치는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라고 말을 하면서 세상의 일들을 말해도 너희가 듣지 못한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약을 바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 구약에서 진행되었고 가르쳤던 그 일들을 내가 너에게 말했는데 도무지 못 믿잖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잖아. 라고 말하면서 하물며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요한복음 1장에 창세전부터 계셨던 영원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명백하게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늘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믿을 수 있겠냐? 구약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서 행하실 하늘의 일, 그것은 14, 15절에서 계속 드러날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갈 때 길이 너무 힘들고 상황이 만만치 않으니까 불평을 막 하다가 민수기 21장에서 그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강독성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평하는 자들을 물어서 그 뱀에 물린 자들이 독 때문에 죽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긴급하게 구리로 노수로 뱀 모양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달아라. 야 이걸 너희들이 상식이다 안 상식이를 떠나서 이걸 쳐다보기만 하는 보기만 하면 믿는다 라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진짜 약을 안 발라줬는데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고 쳐다본 자는 나아요. 아니 주사도 안 놔주고 수술도 안 해주고 쳐다보다거나 안 쳐다본 자는 죽었겠죠. 이 이야기를 빗대십니다. 여러분 이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도 높이 들릴 것이다. 매달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인간이 죽음이 초래하게 되었던 애당초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보면 짐승 중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지요. 뱀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고 그래서 그 범죄의 결과로 죽음이 우리를 짓누르며 더 이상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광야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불평하는 이 죄가 창세기와 연결될 때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것처럼 이 죄성으로 인해 이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죽어가는 그 사례를 보여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매달린다라고 말하는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의 근원적인 이 죄가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들에게 우리를 부패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근원인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고 타락한 본성이 다시 태어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지어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 근원부터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전반부에서 말했는데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이 길은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앞에서 가르쳤는데 성령이 가르치는 일이 뭐냐? 어떻게 이 죄가 용서받는가라는 이 질문에서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장차 달릴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압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모든 타락한 죄인들을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아 예수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 믿음을 촉발시키고 성령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완전한 그 은혜에 의해서만 죄 용서를 받고 영생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차근차근 예수님이 설명하는 교훈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16, 17절 이처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어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누리는 일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과 타락한 피조세계 이곳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 위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예수님의 대속하심과 십자가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주지 아니할 때 18절부터 20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이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은 이미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타락한 본성에 짙게 종로로 타면서 자기의 악한 행위를 고집하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는 죄의 질기고도 표독스러운 죄성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영생에 이르지 않음을 가르쳐줘요. 누구에게는가 다 성령이 찾아와서 그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동시에 여전히 타락한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빛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빛 대신 예수님을 믿어 빛으로 살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를 향해서도 여전히 그들은 세상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핍박하거나 세상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성도들을 향해서 고난에 이르도록 우리를 압박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글입니다 합니다. 마지막 오늘 21절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이제 나에게 벌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어떻게 해요? 더욱 안에는 빛을 미워하는 세상 속에서도 미움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계속해서 빛을 향해서 나오므로 빛이신 주님의 은혜를 더 확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공급을 받아 우리를 미워하는 세상 안으로 다시 파송될 준비를 위해 더욱 빛을 향해 나온다라고 가르쳐요. 이상과 같이 죄를 지어서 전인격이 부패해버린 우리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본성이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본성의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아들이이아들이인간의몸으로이땅에오셔서예수그리스도가대속하심으로십자가에달려죽으심으로서만우리의죄를용서하실것이고성령이결국어떻게그내용을믿게하시는믿음을일으키시는이가성령이시기때문에성령의힘주심에따라믿음으로인해영생에이르게한다그러니까오늘본문은계속강조하는게타락한인간이하나님나라에들어가는것죄용서를받아영생에이르는것은전적인구원의역사이자하나님그나라의그영생을맛보는것은하나님의사랑이다그하나님의사랑이기초한은혜이다는사실을계속오늘본문도강조하고있어요로마서에서로마서5장8절참제가즐겨마음속에깊이묵상하는성경구절중하나좋아하는구절입니다예수그리스도가십자가에서죽으시는데우리가아직죄인이었을때에죄인들을위해서예수가죽었다고설명하면서오늘본문을전체를압축합니다왜하나님께서예수님을죄인들을위해죽게하셨을까요그것은죄를짓고 죄가운데있는우리를하나님이사랑하셨기때문입니다예수그리스도를죽게하시는그큰원동력이하나님의크고도길고도깊고도높으신하나님의사랑이다라고강조해요예수그리스도를죽음에까지내어주신하나님의그사랑이사랑이이어지는로마서8장32절부터39절에서는이땅에그어떤피조세계나어떤흑암의세력이나그어떤우리의질퍽한고난의상황에서도하나님의사랑예수님의사랑을끊어낼수없다고가르쳐요양좌우편에붙어있는이번주수요일부터진행될 GT 수련회에어제함께성경공부를인도할조상들과미리예습을하는데요빌립보스라는성경의주제가이렇습니다고난이막을수없는하늘의기쁨아니이기쁨빌립보스에서강조하는기쁨은고난자체가기쁨이고영광이라는사실을역설적으로가르쳐요그러면서지난가을부터설교의뢰를받고말씀을묵상하면서이번기호를수련회는뭐라고뭘설교하지고민하는가운데표대를삼자라는이단어가빌립보스에나오거든요그렇게빌립보스를설교해야되겠다라고결정을한이후부터제마음에커다란바위가제심장을짓누르기시작해요여러분개인적으로도알고있는것처럼설교자로빌립보스를묵상하고연구할수록빌립보스를빌립보스그대로만약에설교해버리면아마 GT 210명의회원이다탈퇴할것같아요빌립보스의설교를빌립보스의본문의교훈을빌립보스그대로설교해버리면후세대교인120명예배들이다음주에아무도안올수도있습니다여러분빌립보스는그런센설교본문이에요뭐라고말하느냐표대를보고글씨를보고달려가라고이야기합니다자멈칫거리지말고이땅의배이땅의기웃거리는땅의것을신으로삼아기웃거리며복음을약타지말고물타지말고정신차려고이야기하는거예요지금바울이재판결과를앞두고사나죽으나그둘사이에끼어서알수가없다지금재판을기다리는감옥에있는바울이재판결과에따라서죽을수도있고요사형판도가나면근데뭐라고말하느냐죽는것도기쁘다고말하는거예요한국교회가이런복음을믿고있습니까우리가믿고있는예수그리스도우리가믿고있는그리스도의복음우리가믿는하나님의그사랑이그이땅에무엇을가지고도뺏을수없을만큼아니우리가기도하는수많은제목들을다갈아엎어도예수그리스도안에서그하나님의사랑만제대로확인해도우리모든것들을다내려놓을수있을만한기쁨의근원이라고가르치는거예요이것때문에한두달동안힘들어요아이거어디까지농도조절을해야되지어디까지설교해야되지사실은지금도눌립니다오늘본문은그이야기를합니다하나님이왜예수님을보내주셨는데왜하나님께서예수그리스도를보내주셔서십자가에매달리는지성령은왜우리에게그예수를믿을수있는믿음을주시는지올해2020년도가열렸어요우리가신앙인입니다그러면서도오늘우리올한해우리가들어갈때우리는무엇에근거해서올한해를살아낼수있는지우리가믿는다고말할때그하나님의사랑과예수그리스도는우리에게구체적으로어떤능력이되는지정말진지하게발돋움하셨으면좋겠어요그러면서우리가기대했던삶의방식우리가계획했던삶의어떤이정표대로뭔가가좌절되거나뭔가가이루어지지않으면우리는그냥무너져버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온갖 불평과 불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그냥 저 멀리 도망버려버리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왜곡되고도 무기력한 신앙, 그건 기복이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죠. 로마서 8장 앞에 떠 있는 본문만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이 우리를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적시되어져 있는, 표현되어져 있는 이것들이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의 과정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속되고 유지되는지를 강조해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2020년 우리에게 시작된 올 한 해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고 이 영혼을 소망하는 그 믿음과 소망 안에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배움의 과정에서 성적이 여러분을 놓이게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웠던 일이 뭔가 꼬여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 죽어요. 하나님이 그 사랑이 좌절되지 않아요. 고개를 드세요. 괜찮아요. 우리 어른들도 보여줍시다. 자녀들에게 실패하면 또 어떻습니까? 고난이 또 오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여전히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원래 믿음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기초한 신앙의 모습으로 뚜벅뚜벅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누리시는 능력을 장착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